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로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여섯 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예, 우리 지난 주일부터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되시는 이 놀라운 우리 구원의 사건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의 잉태되시는 사건 앞에 먼저 어떤 사건이 온다고 말씀드렸죠? 세례 요한이 잉태되는 사건이 앞서 옴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지난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계획하시고 구약에서부터 약속하신 모든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때가 왔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내용이죠. 그래서 누가가 이 두 사건을 함께 기록하고 있어요. 구원자 왕께서 마침내 오시는데 그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먼저 와야 함을 성경이 약속하였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마지막 선지자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가 잉태되고 태어나는 것에서부터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고 예수님을 가르치고 증거하는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따가도 살펴보겠지만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것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을 예표하는 매우 닮아있는 사건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세례 요한도 하나님의 권능으로 태어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이어서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되고 참 그리스도와 왕으로 태어나시는 놀라운 하나님 구원 역사, 만세전부터 예비되었던 그 작정이 마침내 성취되는 때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역사 속에서 가장 놀랄만한 이 어마어마한 사건이 세상적으로는 아무도 알 수 없을 정도로 가장 미약하고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마리아도 갈릴리 나사렛 동네도 세상적으로는 가장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이름 없는 곳과 이름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구원자 왕께서 잉태되시고 태어나시는데도 전혀 알지 못하고 아무 관심도 없었고 인정하고 싶지도 않아 했습니다. 왜? 자기들의 구원자 왕이 그런 데서 그런 여인에게서 태어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권능을 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지극히 낮아져 사람이 되어 오시는 사건을 통해 오히려 더 크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성도들은 보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 안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시는 성육신의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고요. 그 안에 복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즉 우리 구원의 비밀이 여기 숨겨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오늘도 이 복음의 비밀, 우리 구원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더욱 깨달아 알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일에는 33절까지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셔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고 하는 남자와 약혼한 처녀 마리아를 찾아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아들을 잉태할 것이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며 다윗의 왕위를 받고 영원토록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의 나라가 무궁할 것이라고 전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마리아가 이러한 가브리엘 천사의 말씀에 어떻게 대답하였나요? 오늘 본문 34절, 3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당시 마리아와 요셉이 약혼은 했지만 아직 동거하지는 않았죠. 그래서 요셉과 관계를 갖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기를 가질 수 있느냐고 마리아가 묻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요셉과 관계를 가진 후에 아기를 가질 것이라는 말로 천사의 말을 들은 게 아니라는 거죠. 처녀인데 아기를 갖게 될 것이라는 말씀으로 듣고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백, 이 마리아를 높이는 자들은 이 마리아의 고백을 어떻게 보냐 하면은요, 처음부터 마리아가 남자와 관계를 갖지 않고 처녀, 곧 동정녀로 살기로 맹세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고 나서도 계속해서 요셉과 관계를 갖지 않았고 다른 자식을 낳지 않은 것으로 주장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죠.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나오죠. 그리고 그들 중에는 후에 교회의 기둥같이 되는 야고보 장로가 있었고요. 유다서를 쓴 유다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구절은 단지 예수님을 잉태하고 낳기까지만 마리아가 남자와 관계를 갖지 않았다는 뜻이죠. 마태복음에도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 25절에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여기서도 분명히 알려주세요. 요셉이 마리아를 아내로 데려온 후에도 예수님을 낳기까지는 마리아와 동침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후에는 마리아와 동침하여 다른 자식들을 낳았습니다. 성경에 그 내용이 나와요. 따라서 오늘 본문 31절에 천사 가브리엘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는 하나님 말씀을 마리아에게 전했을 때에 마리아는 처녀 곧 동정녀로서 자신이 요셉과 관계를 맺기 전에 아기를 갖게 된다는 뜻으로 들었고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라고 묻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는 거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구약의 약속을 따라 처녀 마리아에게 나실 것을 분명히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따가도 보겠지만 이사야서 7장에 가면은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지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동정녀를 통해 성령으로 잉태되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시는 것.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의 신앙 고백이라는 거죠. 사도신경에 여러분 생각나세요? 예수님에 관한 믿음을 고백할 때에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 신앙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에 꼭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꼭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내용이라는 거죠. 왜? 이렇게 믿지 않으면 우리에게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이 안에 구원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거죠.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으로 오셔서 이루어 주시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타협이 없다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이 아니시다든지 완전한 사람이 아니시다든지 둘 중에 하나만 흔들려도 우리의 구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으로 오셔서 이루어주시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육신은 꼭 우리의 신앙 고백에 분명히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올바른 고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도 여기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려주세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0절, Matthew chapter 1, 18 through 20.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예, 여기서도 분명히 알려주시죠.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고요. 천사가 요셉에게도 이것을 알려줘요. 마리아의 잉태가 성령으로 된 것임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이 둘 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죠.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능이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의학적으로 아니면 과학적으로 다 설명을 할 수 없지만 성령님의 크신 권능이 예수님을 잉태하게 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35절에 보시면은요, 천사가 이것을 설명해 주세요.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설명해 주시는데 3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렇게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을 풀어서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슨 설명해 주신다고 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끔 어떤 과학적, 의학적인 설명을 해주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그렇게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설명해 주시느냐? 이 안에 중요한 복음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구원의 현실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에 대해 알려주시는 이 35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두 가지 중요한 단어를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come upon, 그리고 지극히 높이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overshadow, moving over, 임하다는 단어와 덮는다는 단어예요. 이 단어를 쓰시면서 성령으로 잉태되시는 사건을 설명해 주신다는 거죠.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에서 임하다라는 단어가 똑같이 성령님과 연결되어 한 번 더 쓰여진 곳이 있어요. 많이 듣지 않으셨어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마리아에게 임하신 성령님이 후에 또 임하시는 곳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에서 임하시다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오늘 본문의 35절에. 그리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어떤 사건이 따라왔죠? 오순절 사건이 따라오고 성령님의 부으심이 이제 교회에 임하게 됩니다. 성령님이 임하셔서 예수님이 잉태되고 태어나시는 사건이 뭐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오순절날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교회가 잉태되고 태어나는 사건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개인적으로 보면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가 거듭나는 사건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성령님의 권능으로 예수님 안에서 택함을 입은 백성들도 성령으로 잉태되어 하늘에 속한 생명은 그것도 아들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알듯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공통적인 특징이 있죠. 왜? 뭐가 공통적인 특징이죠? 저자가 같아요. 둘 다 누가가 썼습니다. 이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쓸 때에 어떤 현실로 썼냐 하면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삶을 보여주고 사도행전으로 가면 교회의 삶을 보여주시는데 두 삶을 같은 현실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의 모습으로 교회의 삶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시는 사건이 누가복음의 시작이라면 사도행전의 시작은 뭐예요? 성령의 부으심을 받고 교회가 잉태되고 태어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시작이라는 거죠. 이후에 예수님이 고난을 받는 길로 가시는데 사도행전에서도 교회가 이후에 고난의 길로 가는 걸 보여주세요.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성령님으로 인해 거듭나게 되는 것, 그 앞서 무슨 사건이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우리 자리에서 우리 대신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의 비밀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시는 것에 우리가 참여되어 우리도 성령으로 거듭나고 우리도 아들의 생명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날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우리도 그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시는 예수님의 성령 잉태는 우리의 구원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1장 35절에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다. 여기서 덮다라는 단어, 영어로는 overshadow. 그런데 70인역에 가면은요, 이 덮다라는 단어가 어디에 쓰여지느냐? 창세기 1장 2절에 쓰여져요. 창세기 1장 2절 생각나세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여기서 운행하시더라로 쓰여지는 단어, 하나님의 영께서 수면 위를 운행하시며 자신의 영광의 형상으로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의 창조의 권능을 보여주실 때 이 단어를 쓰신다고요. 마찬가지로 그 성령님의 하나님의 영의 창조의 권능으로 성자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태어나신다는 뜻이죠. 우리가 거듭나는 것도 하나님의 성령님의 창조의 권능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알려주시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는 것은 보통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통해 우리가 부르는 이름이 있죠. 보통 생육법, 자연 생육법으로 잉태되고 태어나는데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 예수님이 잉태되고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전적인 권능으로 성령님의 그 창조의 권능으로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왜 중요하느냐? 보통 생육법으로 태어나는 사람들은 다 원죄를 가지고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시기 때문에 원죄 없이 죄가 없이 태어나신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다음 시간에도 자세히 보겠지만 이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덮다는 단어가 쓰여진 곳이 또 있어요. 구약에 보면 모세오경을 쓴 모세가 창세기에서도 이 단어를 썼고요. 또 어디에도 이 단어를 한 번 더 쓰냐 하면 성막이에요. 구약에서 영광의 구름이 성막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덮었을 때에 이 단어를 쓰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을 덮고 자기 백성들을 덮으셨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 가면 성막이 완성되고 하나님께 봉헌될 때에 영광의 구름이 성막에 덮이고 그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나중에 시편에 가면은요, 시편 91편 그리고 여러 그 밖의 구절들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성막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덮었던 모습을 표현하시는 다른 표현이 있어요. 어떤 식으로 표현하셨을까요? 모세도 이런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이 자기 날개로 자기 백성을 덮으셨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 날개를 펴서 새끼를 덮고 업고 가듯이 하나님이 자기 날개로 그의 백성을 덮으신 것으로 표현하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영광이 덮으시는 것, 그의 날개로 덮으시는 것을 표현하실까? 이것이 뭐하고 연결이 되는 걸까요? 이 덮다라는 단어가 알려주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혼인 언약이에요. Marriage Covenant.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맺은 혼인 언약의 현실을 이렇게 덮는 현실로 보여준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그렇죠? 우리 예전에 살펴본 적이 있어요. 성령님이 덮으시는 것, 영광의 구름이 덮으시는 것, 하나님의 날개로 덮으시는 것, 다 같은 의미인데 여기서 날개로 번역된 단어가 원래는 옷자락이라는 뜻이에요. The corner of garment 라는 원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덮으시는 것, 성령님이 덮으시는 것, 하나님의 날개로 덮으시는 것은 또한 하나님의 옷자락으로 덮으시는 것과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죠. 벌써 생각나시죠? 구약에 보면 신랑이 신부와 혼인 언약을 맺을 때 신랑의 옷자락으로 신부를 덮음으로 혼인 언약이 맺어집니다. 룻기에 가면 룻이 보아스에게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달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죠. 그것이 무슨 뜻이었죠? 나를 아내로 맞이하여 혼인 언약을 맺어달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옷자락으로 룻을 덮어요. 그리고 보아스와 룻이 부부가 되죠. 그리고 그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와 같은 모습이 또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성령님이 마리아를 덮으십니다. 성령님께서 마치 마리아를 신부로 맞이하여 그 크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잉태하여 태어나게 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죠. 이것도 사도행전 2장과 또 연결이 돼요. 왜? 사도행전 2장에 성령님이 임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교회를 덮으십니다. 마치 신부된 마리아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잉태되어 태어나시듯이 이제 신부된 교회를 통해 예수님 닮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잉태하시고 태어나게 하신다는 거죠. 성령님이 교회를 덮으심으로 교회와 영원한 혼인 언약을 맺으시고 크신 권능으로 하나님 자녀들을 잉태하고 나아가시는 거예요. 따라서 조금 전에 보았지만 우리가 성령으로 잉태되어 거듭나는 것 결국은 그 전에 먼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셨기 때문에 둘 다 성령님이 임하시고 덮으시는 역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구원에 관한 신앙 고백을 할 때에 이 예수님이 참 하나님으로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참 사람이 되어 오신 것을 꼭 고백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을 믿지 않으면 구원은 없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시는 것,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권능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이렇게 태어나시는 분,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시는 분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모든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렇게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어 오시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는데 죄가 없이 원죄 없이 태어나십니다. 왜? 보통 생육법으로 태어나시지 않거든요. 보통 생육법으로 태어나는 우리 모든 죄인들은 시편 51편에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뱃속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죄로 잉태되었다. 날 때부터 죄인이지만 마리아도 죄인이었고 마리아의 살과 피를 물려받으시고 사람이 되셨지만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성령으로 보호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원죄의 영향을 받지 않으시고요. 죄가 없이 온전히 의로운 사람으로 태어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 구절에서 알려주시는데요. 한 구절만 볼게요.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Hebrews chapter 4 verse 14 through 16.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사람이 되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고 우리의 길을 가지셨지만 죄는 없으시니라. 이렇게 죄가 없으시고 온전히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언약 대표가 되시어 우리 자리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죽기까지 하나님을 순종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시작에 예수님의 성육신이 꼭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공로로 인해 천국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하셨죠. 이러한 구원의 은혜가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졌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구원이 없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36절에서 3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Verse 36, 37.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여섯 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지금 마리아의 질문에 대한 천사의 대답이죠. 마리아가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라고 묻자 천사 가브리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대답은 간단해요. 뭐 큰 아니면 너무 상세한 어떤 대답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다. Nothing is impossible with God in His word. 그리고 그 예로 앞서 엘리사벳의 잉태를 말씀하세요. 세례 요한을 잉태한 엘리사벳도 마치 구약의 사라처럼 아이를 잉태하지 못했고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도 누구를 잉태했어요? 성령님의 권능으로 세례 요한을 잉태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7절에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이때에도 천사가 나타나서 엘리사벳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전하셨고요. 이제 아기를 잉태한 지 여섯 달이 지났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잉태되시는 것과 세례 요한이 잉태되는 것이 너무나 닮아 있어요. 세례 요한이 자기가 잉태되는 것부터 예수님을 가리키고 증거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고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대답해 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의 성육신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지 않는 거예요. 말씀으로 아무것도 없는 것 중에서 만물을 지으신 이가 말씀으로 이루지 못할 것은 없으시다는 거죠.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대속 죽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하심, 이 모든 걸 통해 이루어주신 우리의 구원, 우리가 거듭나고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입고 천국에까지 이르는 이 모든 구원까지도 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주신 거예요. 우린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에 마리아의 응답도 무엇이었습니까? 38절의 마지막으로 38절, verse 38.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May it be done to me according to your word. 마리아의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죠.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한마디라면 뭘까요? 아멘. 말씀에 아멘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 중에서도 어떤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에 아멘하는 것입니까? 구약에서 약속한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이사야서 7장의 말씀, 이사야서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이사야서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친히 자기 백성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 고난받는 종으로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고난받는 종으로 자기 백성의 구원자가 되어 오실 때 이렇게 오실 거라는 거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아들의 모습으로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고 마리아가 아멘으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왜 그렇죠? 28절과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였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증거는 뭐예요? 뭐 세상에서 잘 되는 것? 그 증거예요?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증거입니다. 우리도 그 믿음으로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아멘 고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 삶에 이루어주셨고 또 이루어주실 것을, 라 약속하신 모든 것이 다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아멘하며 끝까지 예수님만을 붙들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형제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시는 모든 사건은 예수님에게 일어난 사건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또 누구의 사건을 보여주는 걸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세례 요한을 먼저 보여주시는 이유도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잉태되심과 탄생의 사건이 먼저 세례 요한이 잉태되고 태어나시는 사건으로 예표되어 보여지고 있고 이후에는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잉태되고 태어나는 사건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1장 앞부분을 다 보지는 않았지만 세례 요한이 잉태되고 태어나는 사건이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잉태되고 태어나시는 사건과 너무나 닮아 있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모습. 그런데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도 그러하다는 거죠. 예수님과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것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우리도 성령으로 잉태되어 하늘에 속한 새 생명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영광스러운 사건이 세상적으로는 어떻게 보여진다고요? 세상적으로 보면 세례 요한부터 세례 요한이 잉태되고 태어나는 것이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없었죠. 그런데 더 나아가 예수님이 잉태되고 태어나시는 것도 너무나 세상적으로는 초라하고 보잘것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는 것도 세상적으로 뭐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천국적으로 보면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것에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세상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이지만 천국에서는 지극히 큰 영광을 가진 자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것에도 세상에는 보이지 않지만 더욱 놀랍고 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죠. 세상적으로는 예수님이 너무나 초라한 마구간 구유에서 태어나시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태어나시는 그 놀라운 영광 앞에 호련히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 찬송했습니다. 놀라운 찬송이 함께 있었다는 거죠. 천국의 영광. 우리는 예수님의 이 감추어진 영광을 발견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광도 그렇게 발견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성령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을 때 육체적으로 세상적으로 어떤 영광이 보였나요? 아무 영광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천국적으로는 어떠했을까요?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어지고요.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고요.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한 가지 예로 말씀해 누가복음 15장 7절과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1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여러분과 제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구원 앞에 하늘에서는 잔치가 일어나고요. 천군 천사들이 찬송하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도 이렇게 보이지 않는 하늘의 영광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영광, 예수님의 영광.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 하나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시는 것부터 우리가 참여되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드러나지 않은 영광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온전히 의롭게 사신 삶,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하시고 승천하심까지 저와 여러분이 다 참여되어 있어요. 그 예수님의 모든 삶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거죠. 여기에 세상에는 어느 영광도 드러나 있지 않지만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참 영광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의 삶에 참여된 또 하나의 현실이 있다고 하세요. 어떤 현실에도 참여되어 있을까요? 잠시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이 가신 고난의 삶에도 참여되어 있다고 하십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서 17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의 영광을 여기까지 보라고 하십니다. 참 어떤 때는 받아들이기 힘들죠. 그러나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되어 있다면 예수님의 고난에도 참여되어 있음을 꼭 기억하고 그것도 우리의 영광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고난에까지 참여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요. 우리가 고난으로 인해 잠시 근심하지 않을 수 없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를 연단하시어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라고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영광을 깨닫고 더욱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그것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원하는 그 삶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고난받기까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죄와 싸우되 고난받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고난받기까지 용서하는 사랑을 하는 삶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고난받기까지 형제들을 섬기고 세워주는 삶이고요. 우리도 고난받기까지 주님의 교회를 지키고 세우고 섬기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를 이 예수님의 삶으로 부르시고 예수님을 증거하게 해주셨습니다. 비록 지금은 이 예수님 닮은 삶에서 너무나 미약하고 초라하지만 여전히 고난은 우리에게 있지를 원치 않은 마음이 있지만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을 주신 성령님께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셨다면 자라가게 하실 것이고요. 예수님의 온전한 영광에 분명히 이르게 하실 거예요. 그날까지 우리도 마리아가 고백한 것처럼 어떤 고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든지 예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며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더욱 예수님 증거하는 삶을 기쁘게 살아가시는 우리 온 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성령으로 잉태되어 마리아에게서 사람이 되어 오신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지극히 낮아지신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수님의 성육신의 비밀과 우리의 구원의 비밀을 더욱 깊이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여기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우리 구원의 복된 현실을 깨달아 우리로 기뻐하게 해주시고 감사하게 해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발견하며 우리도 더욱 예수님 증거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